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 하에 심각한 체포 위협과 장기간의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 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 여행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의 신청에 기한이 제한된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1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27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를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북한 관광을 주선한 곳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존할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이 회동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당시 회동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필기, 음성 녹음을 비롯한 통신과 문서 전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CNN 방송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2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산 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미국 농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소비국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퍼듀 장관은 10년 넘게 걸린 중국과의 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특히 2013년부터는 최대 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과는 식물위생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타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아랍에미리트가 반테러법을 수정하기로 한 카타르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누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테러법을 개정하려는 카타르의 법령은 59명의 테러리스트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카타르의 관영통신인 Q&A는 20일 카타르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나라들 가운데 카타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대변인을 맡아서 6개월간 활동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미 언론에 스파이서 대변인의 사임은 대통령이 월가 출신 앤서니 스카라무치 씨를 신임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임명된 스카라무치 씨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부대변인이 스파이서 대변인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해 3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에 따르면 3명의 팔레스타인은 21일 각각 다른 지역에서 총격을 받아 숨을 거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했던 21일까지 북한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까지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했던 6.15 14선언 등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흐리다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심각한 체포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의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 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 여행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 기한이 제한된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와 고려여행사는 이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 정부로부터 오는 27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오 씨 사건이 핵심 이유로 풀이됩니다. 노트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여행에 대한 경고는 원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충분하다며 국무부가 바른 조치를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VOA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미 시민들을 구금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민간 교류의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반복된 행태는 분명히 이번 금지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해마다 미국인 800명에서 1,000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회담일로 제시한 21일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군사 분계선에서 1차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북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발표 내용입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측이 조속히 한국 측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한국 측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가 오는 27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제시한 출발점으로서 그때까지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는 게 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되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뭐 추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했던 6.15 14선언 등을 존중한다면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한 걸음씩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회담 제의 당시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회신해달라고 밝혔지만 회담일로 제시한 21일까지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남측의 보수 세력을 비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촛불 민심에 도전하며 머리를 쳐드는 보수 무리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들어 남북 대결 상황은 보수 패당의 망동이 빚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보수 세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호응도 거부도 하지 않는 것은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대북 제재 공조를 최대한 이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전격적인 제안에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이런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으로선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한국 측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자는 제의가 매력적이지만 회담에 곧바로 응할 경우 한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강경한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국면을 전환하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군사회담의 형식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죠.
북한이 공식기구나 매체 등을 통해 회담 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회담의 적극성을 보이는 한국 측의 태도를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간책에 활용하려는 게 북한 측의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이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냈지만 한국의 대북 회담 제안으로 공조에 틈새가 생겼다고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관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단 한국 정부를 일단 떠보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이간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의제를 한국 정부에게 제안을 해서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의제로 회담 판을 벌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민간 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은 북한으로선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정책 기조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진위를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여론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동 소장은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이 사실상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런 의심을 풀 조치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생각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선 조치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 보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확실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측의 회담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 핵 고도화에 몰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능력, 그 특히 ICBM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그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어떤 그 북한의 그런 압박, 뭐 이걸 좀 더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가 북한한테 계속 가해지고 있고 지금 더 플러스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북한이 한국 측 회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현 상황에서 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크지 않은 만큼 당분간 회담 제의를 무시하면서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독자 행보를 통해 몸값 높이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측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때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증단은 자치단체와 시군 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성주군 소성리 등 사드기지 주변 네 곳에서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철의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바다권인 경제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AP통신은 20일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1발의 비용이 9,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한 기에 100만에서 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에서 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500에서 1,0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에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올해에만 지난 4일에 처음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 비용으로 추산된 30억 달러는 이달 국제 시세가 톤당 378달러인 베트남산 장립종 쌀 약 79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달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170만 톤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5년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재임 시절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이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핵미사일 개발 등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건 국제통계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쓴 것으로 국제 추세와도 크게 동떨어진 겁니다. 이 통계에서 2위는 중동국가 오만인데 군사비가 GDP 대비 11.4%로 1위인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 한국은 2.6%를 지출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2%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의 주요 살림살이 비용을 민생과 보건, 복지, 교육,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북한 정권은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분명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지만 체제 유지가 핵심인 북한 정권은 엘리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재래식 무기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축출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행정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미 정보당국이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for the regime, I'm hopeful we will find a way to separate that regime from this system. The North Korean people, I'm sure, are lovely people and would love to see him go as well. As you might know, they don't live a very good life there.
폼페오 국장은 북한 정권을 이 무기 체계로부터 분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정권 교체를 포함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미국에게도 확실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알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서 내일 이뤄낼 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으로부터 이 부분에 공감을 얻으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정권의 축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 think we can tackle every piece of that. So I think we can tackle capacity too. These weapon systems still need development. They need testing. They need people who are willing to work on these.
폼페오 국장은 북한의 무기 체계는 여전히 개발돼야 하고 여전히 실험을 거쳐야 하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자신의 주요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경제가 지난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최고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실제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가 한 해 전인 지난 2015년 1.1% 성장해서 반등에 성공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6.1%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며 또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 2.8%보다 높은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웃던 것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가뭄 등의 피해로 지난 2015년 크게 위축됐던 북한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그쳐 최근 1%대 초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업이 22.3% 성장해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관공업도 6.2% 증가하며 역시 17년 만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에서 관공업은 33.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1.1%포인트 하락한 31.3%로 관공업과 격차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16년도 초반에 석탄을 비롯한 광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단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 총소득 명목 GNP는 325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의 45분의 1 수준입니다.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05달러로 한국의 4.6%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구는 2,489만 7천 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난해 대외 교역액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28억 2천만 달러로 4.6% 늘었고 수입액은 37억 3천만 달러로 4.8%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석탄 수출 제한이 이른바 민생 목적의 조건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 품목 가운데 어류 등 동물성 생산품 수출이 74%나 뛰어 북한 어민들의 어획물이 거의 대부분 수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교역 규모는 6.4% 감소했지만 북한보다 138배 많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북한인권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측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강제 북송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북송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이번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 북송 책임 규명 논의에 있어 가해자 처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am also alarmed by a surge in detentions and forced.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951년 채택된 난민협약과 유엔 시스템 아래 난민협약에 가입한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것을 이행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구금돼 있지 않다는 점에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다른 사실들도 발견했다면서 이들의 사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들의 안전 보호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이번 방문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현직 외교 인사들도 만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대북 정책의 개념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이런 관여와 대화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여에는 시간이, 신뢰 구축 과정엔 인내가 필요하다며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북한에도 방문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자신의 관여에 대한 의지에도 북측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최근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를 언급하며 북한에 구금된 외국인에게 반드시 영사 면접권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은 반드시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hould know that in respect to the case of Otto Warmbier.
하지만 실제 북한에선 인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한국 방문 일정 중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탈북민을 만났다면서 실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어떤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지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한국 정부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한국 방문과 지난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을 종합해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지 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은 17일 일제히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야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5돌째 즈음에서 그에게 주정부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노동신문도 이날 1면에서 5면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천출위인이라며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7월 17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공동명의로 김 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원수는 대원수 칭호를 가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음으로 높은 북한군 계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급히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8살로 어린데다 군부를 비롯한 국정을 다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 김정은 위원장은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하며 군부 장악에 나섭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대니얼 핑크스톤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리용호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6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removed Young-ho first and afterwards I thought that that was smart.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수뇌부를 연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110만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5년간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으로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성군 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것이 항구적 노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돈과 기술,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로 외부 자원을 들여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이미 그 사태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는 건데 핵 경제 병진을 하면서 또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설 내놓은 것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5에 찬성한 데 이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에서 근무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리종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석탄 수출이 안 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확고한 군부 장악을 통해 권력 안정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갈수록 강화돼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심화되는 고립, 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권 불안의 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노예 무역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은 노예 무역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소 위원장인 포 의원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 경기장에서 모스크바의 고급 아파트촌까지 모두 북한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일은 물론 음식과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 의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같은 삶의 배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카타르 등도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각국이 나서서 북한의 노예 무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관광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미 국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선관광이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엠브로스 세일즈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얻는 관광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행 경고와 성명 등을 통해 분명히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 또는 구금당해도 북한 내 영사 업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을 들어서 미국 시민들이 북한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7월 말 국제환경학술회의가 열린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이 방송에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북한에서 두 차례 환경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혜 교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산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첫 번째 회의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주체로 백두산 지대 환경보호를 위한 물자원과 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백두산 삼지연에서 열립니다. 이어 북한 대외경제성과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에도 평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본 주간 RFA.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탈북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고 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 학생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2013년 4월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도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이정욱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학교에 탈북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한 학교에 탈북 학생이 15명 이상씩 있는 학교들에 탈북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북한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온 선생님들을 다 모집해서 연수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탈북 학생들 1:1 멘토링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전원 북한 출신 교사로 탈북 학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학습, 또 심리와 정서, 문화, 진로 적성 등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에 우리가 탈북 학생 전담 코디를 들어보내려고 한다 하니까 공고를 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받겠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2명 있어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이 탈북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남과 북한의 문화 차이를 이해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마다 그건 다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통일교육 수업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 그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어가 안 돼서 수업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따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 무슨 문화 체험, 현장 체험. 아이들, 이게 학습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공부하다가 딱 넘어오게 되면 공백기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원에서 그래, 뭐 또 국정원에서 그래, 또 중국으로 오는 과정 그래. 그런 공백기를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북한에 있었을 때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이정옥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 자부심도 크고 또 일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부심도 높고 그다음에 이전 저는 이전 나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저는 고등중학교 수학교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전망성이 있고 너무나도 정말 아까운 아이들을 북한에서 어려운 시기에 잃어버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굶어 죽고 진짜 이렇게 한 아이들도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지요.
학교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점심시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급식 시간에는 식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급식이라는 거 받아 먹을 때도 저는 제일 첫날에 막 울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예. 이렇게 한 끼씩만 밥을 먹였어도 아이들 다 굶겨죽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이정욱 선생님은 남한 학생과 탈북 학생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북한과 탈북 학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옥 교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북한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북한보다 훨씬 앞섰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이 현실을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정말 그 북한에 접목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켜서 정말 아이들 정말 이런 선진국이 교육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정옥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은 엄마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학습부터 상담까지 세세하게 챙겨주는 노력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두 번째 엄마라는 별명으로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선생님은 학부모들에게도 늘 빼놓지 않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학부모님들 만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면 내 자식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꼭 성공시켜라. 그래서 항상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요.
남한에서 다시 교사의 꿈을 이룬 이정옥 씨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정말 꿈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북한에서는 아동,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아동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긴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심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이혼 가정이라든가 정말 복잡한 가족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이제 재혼 가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심리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거를 저는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또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탈북 어린이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부모가 잃은 자식들도 많고 정말 가족들이 쬐개지고 합해지고 하는 과정에 복잡한 가족들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 기온 26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27도. 수풍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7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엔 19도, 낮 최고 25도. 희천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0도. 용현 아침에는 25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 최고 3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7도. 웅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 하에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의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 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 여행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서 기한이 제한된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와 영파이어니어 투어스는 21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27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파이어니어 투어스는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를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북한 관광을 주선한 곳입니다. 두 명의 고위 미국 당국자들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핵심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러시아, 시리아, 이란과 인권단체 측에서는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1일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닉 라스무센 국가 데이테러 센터 소장은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바그다디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그를 꽤 면밀히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 라스무센 소장도 콜로라도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ISIL 지도자가 전장에서 제거됐다고 믿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바그다디 사망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존할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이 회동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당시 회동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필기, 음성 녹음을 비롯한 통신과 문서 전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CNN 방송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산 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미국 농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소비국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퍼듀 장관은 10년 넘게 걸린 중국과의 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특히 2013년부터는 최대의 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과는 식물 위생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아랍에미리트가 반테러법을 수정하기로 한 카타르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나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테러법을 개정하려는 카타르의 법령은 59명의 테러리스트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카타르의 관영통신인 Q&A는 20일 카타르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나라들 가운데 카타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해 3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에 따르면 3명의 팔레스타인은 21일 각각 다른 지역에서 총격을 받아 숨을 거뒀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중 한 명은 이스라엘 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총격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